오늘 설교의 제목은 보냄받은 제자들입니다.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 이삭의 결혼을 서둘러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며느리로 데려와야 되겠다 고민하다가 저기 멀리 하란까지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서 며느리를 구해와야겠다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란 땅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셈의 후손들이 있었고 또 자기들의 조상들 데라 아버지 데라의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 수백 킬로가 떨어진 먼 곳을 갈 수 없으니까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을 누구를 보낼까 고심하다가 자기 집에 있는 자기 집의 모든 일을 다 맡아서 감당하고 있는 청직이라고 할 수 있죠. 나이 많은 종을 불러서 며느리 데려오기 프로젝트 아주 중요한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은 이 중차대한 임무를 지고 길을 떠나게 되지요. 여러분 아마 오늘 집에 가시면 창세기 24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창세기 24장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믿어주세요. 재밌습니다. 창세기 24장이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며느리 구하는 이야기, 어디에서도 읽을 수 없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왜 이토록 이 종을 신뢰했는지 그 이유가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먼 길을 떠나서 이제 하란에 도착할 때가 저녁 때가 돼갈 때였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 긴 여정에 피로가 풀리도록 푹 쉬고 다음날 아침부터 주인이 맡긴 임무를 수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은요 하란성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미스 하란들이 물을 길러 쏟아져 나오는 우물가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주인이 저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을 처음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물을 달라 그러면 그 여인들 중에서 제게 물을 줄 뿐 아니라 목마른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여인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인님의 그런 며느리가 되는 줄로 알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 그리고 기다리는데요 미스 하란 중에 미스 하란인 리브가가 딱 나오게 되죠. 그리고 리브가를 만나면서 기도했던 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리브가의 집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갑니다. 거기에서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그의 오빠 라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친척인 것을 알게 돼요.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이 집에 인도하셨구나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음식을 막 차리죠. 그래서 음식을 먹고 보통은 그 다음에 차를 마시면서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그리고 이야기를 할 텐데 이 종은 음식이 다 차려졌는데요 음식이 앞에 있는데 먹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24장 33절 그런 후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이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할 말을 하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어요. 저라면 어땠을까? 전 일단 먹었습니다. 일단 잘 먹고 차 드시죠. 예, 차 마시면서 제가 사실은 이럴 텐데 야 이분은 시장에 있을 텐데 배고픔이 자기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이 종의 최우선순위는 주인이 내게 맡기신 일을 어떻게든 내가 빨리 완수해야 한다. 그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음식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난 지금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이 대목에서 뭘 느낀지 아세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리브가를 우리 주인의 며느리로 허락하지 않으면 저녁 먹고 갈까요? 그냥 일어나서 딴 집에 갈까요? 그냥 일어나서 나갈 기세라고 저는 느꼈어요. 지금 밥 먹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집이 허락하지 않다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또 가서 우물가든 어디든지 가서 또 기도하고 지금 주인이 맡긴 일을 찾아 나설 사람이에요. 아,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너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귀한 사람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복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것, 여러분의 회사 직원이 사장님에게 순종하는 것, 아르바이트생이 사장님에게 말을 너무 잘 듣는 사람이 들어왔다. 여러분, 그거 정말 큰 복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충성된 종일까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이를 생각했어요. 아, 누구 닮았을까요? 주인 닮은 거예요. 주인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충성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래서 이 종이 주인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 우리 주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전에는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않는구나. 그러니 그 주인의 그 종인 거예요. 그대로 닮아가는 거.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되게 안 들으면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전혀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뜻대로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은 관심도 없으면서 자녀에게는 너는 도대체 내 말을 들어 먹지를 않는다고 소리를 치고 있으면 자녀가 그 듣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의 기름 부으심은 그 자신에게서부터 흘러내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순종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자녀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가게를, 우리의 모든 생업을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그 순종의 기름 부으심이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나는 내 뜻대로 고집 부리면서 나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 뜻대로 안 온다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계속 불평하는 것은요, 자기가 불순종, 자기의 불순종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또 너무 심각하게 또 표정을 짓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종이요, 음식 안 먹겠다 하고 말을 시작하는데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34절. 그래서 그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제게는 굉장히 깊은 울림이 왔어요. 당신 누구예요? 딱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말, 아, 저 아무개입니다. 또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업, 아, 저 뭐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당신 누구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이제 정답을 알았어요.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아브라함의 종이라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지금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 여러분, 바울이 교회에 편지 보낼 때 뭐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 사람이, 바울이 정확하게 알았어요. 항상 결정권과 소유권은 주님에게 있고, 그래서 부를 때 주님이잖아요. 나는 그의 종이다. 이 생각이 분명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쭉, 우리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백세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저를 이곳까지 보내셨는데, 그리고 설명을 했겠죠. 아,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부두엘과 그리고 라반이 리브가의 뜻을 물어서 결혼을 승낙하게 돼요. 드디어 주인이 보낸 그 임무가 첫 번째 순조롭게 완수가 됩니다. 그러자 이 종이 보인 태도가 뭔지 아세요? 그 주인이 맡긴 사명이 일단 1차로 완수가 됐다, 성공했다고 여기자 그가 보인 태도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52절 우리 앞을 보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누구에게 경배를 드렸습니까? 여호와께 경배를. 여러분, 아브라함이 신뢰할 만하죠? 그냥 일자라고, 그냥 똑똑하고 눈치 빠르고 센스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감격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를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밤에 이 종이 얼마나 행복하게 잠을 잤겠어요? 자, 딸을 멀리 시집 보내는 이 큰 대사를 결정하고 그날 어쩌면 아버지 부두엘과 오빠 라반과 리브가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겠죠.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났는데 세상에 이 종이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리브가를 데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리브가의 부모인데 어젯밤에 사람이 와가지고 딸 달라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 같다고 허락을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데리고 가겠대요. 아이, 서운하죠. 더구나 요즘처럼 교통편이 잘 발달돼서 친정을 그냥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한번 수백 킬로를 떠나면 평생 얼굴 못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가족들이 만류합니다. 아유,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우리가 혼사를 맺게 됐으니 우리도 좀 가족들과 친척들을 불러서 우리 딸이 이제 시집 간다고 잔치도 하고 또 우리 딸하고 못다한 이야기도 있으니까 좀 이야기도 하면서 적어도 일주일, 아니 못해도 3일이라도 좀 머물고 있다가 가시지요. 여러분, 종을요, 꺾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종이요, 초지일간 저는 가야 됩니다. 지금 가나안에서 우리 주인께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저를 보내놓고 지금 며느리를 데려올까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저 지금 당장 주인에게로 가야 됩니다. 이 종이 어떤 사람이냐? 머릿속에 오직 주인의 생각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와, 제가 혀를 내둘렀어요. 창세기 24장 읽으면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제가 창세기 24장 읽으면서 제 스스로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저런 종이 있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종인가 생각할 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 관심, 제 생각, 제 일상의 어떤 것들이 우선하고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사명이 최우선적으로 내 삶을 드렸던 삶인가, 제가 돌아보게 되면서 되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신지 아십니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인데 이 말씀이 너무 많아서 오늘 제한된 설교 시간 이걸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정말 몇 구절만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38절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신다는 것. 또 요한복음 7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항상 예수님은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다. 그 인식이 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영광 나타내는 일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바로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 우리 앞을 보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죠. 욕심이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뜻만을 이루겠다는 그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자기 이름 내자, 자기 영광 구하려는 생각 초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냄 받으신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누구를 보내노라고요? 너희를 어디로? 세상 가운데로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난 수요일 저는 이제 태국 선교팀과 함께 선교지로 갔습니다. 아주 저는 짧은 시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왔는데요. 치앙마이 도심에서 차로 한 시간 이상을 달리면 시동엔이라고 하는 마을이 나와요. 그 마을은 태국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아니고 중국에 있던 소수민족, 리수족이라고 하는 소수민족이 문화혁명 당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태국으로 이주를 해와서 중국의 리수족들이 마을을 이룬 그런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요, 샤머니즘, 무속신앙과 귀신을 두려워하는 그런 문화로 가득 차 있는 마을이에요.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게 된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분의 부모님이 이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이 교육을 시키고 싶지만 돈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쪽 시내 쪽에 아이들을 무료로 교육시켜주는 학교가 있다. 그래서 아이를 공부시킬 겸 글로 보낸 거예요. 전도사님 어릴 때. 가보니까 거기가 미션스쿨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배우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마을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성장해서 그 마을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거기 살면서 28년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 마을이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을 아주 냉대하고 무시하고 따돌리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을은 이 샤먼, 무당이 이장들과 마을 주민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마을의 대소사를 다 이 샤먼이 좌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게 두려워서 다 그걸 따르는데 서양 신을 믿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완전히 배척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쌈 전도사님 부부가 어린이 선교 센터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좀 부모들이 나중에 믿게 되지 않겠나, 또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 마을이 복음화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어린이 센터를 세운 거예요. 그분이 참 쌈 전도사님인데 한국말로도 핍박과 고난을 사랑으로 다 쌈싸버리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해 줄 때 28년 동안 아주 그냥 혼자서 외롭고 절망 중에 있는 분들을 선교팀원들이 같이 또 저도 기도할 때 참 마음에 큰 위로를 받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거기 아마 그 마을에 우리가 이렇게 놀이 기구를 만드는 것들 가져갔지요. 다음 보시면 여기가 파란 지붕이 어린이 선교 센터에 짐을 풀었습니다. 네, 넘겨보시면 네, 또 넘겨주시고요. 네, 놀이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 무더운 날씨에 선교 팀원들이 바닥에 땅을 파고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좋아하겠죠? 여기가 거기 공부방. 아이들이 함께 와서 공부 배우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리수 칠드런 센터 어린이 거기죠. 이게 한국의 어떤 분이 헌금을 해서 있대요. 여기 지금 애가 울고 있는 건 머리 안 깎겠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막 깎아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앞에서는 애를 막 얼르고 뒤에서는 붙잡고 한 사람 머리 깎고 난리가 나서 마침내 이 임무를 완수했어요. 여기 보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임의용 봉사가요 정말 정말 접촉점이 되는 게 한국에서 온 팀이 머리 한다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막 온 거예요. 염색해 주고요. 전날 가서 처음 염색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분들은 모르니까 잘 봤더라고요. 염색이 잘 나오더라고요. 아주 그냥 열심히 배워서 하고 아이들도 놀이터가 아직 설치되고 있는데 달려와서 막 기대감을 갖고 앞으로 아이들이 여기에 다 모이면 굉장한 일이 일어나겠다 기대하게 됩니다. 여기요 그 마을 주민들이 고마워서 과일을 가져왔어요. 바나나도 가져오고 과일도 가져오고 보리수 열매도 가져오고 그랬어요.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올 때마다 서양신 믿는 선교사님 지나가면 소금 뿌린대요. 소금 뿌리고 좀 심한 사람들은 뒤에 칼을 던진대요. 사람에게 칼을 던지는 게 아니고 서양 귀신이 뒤에 따라간다고 그거 쫓는다고 뒤에 지나가고 나면 칼 던지고 소금 뿌리고 하던 사람들이 고맙다고 과일을 갖고 오니까 선교사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야, 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죠. 여기서는 둘째 날 맥케닌 한센병원이라고 한센인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병원 직원들에게 임용봉사를 한 염색 끝나고 저렇게 좋아서 꼭 끌어안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네, 뭐 의자 위에서 쓰러져서 잠자고 뭐 그런 상황에서 여기 머리 깎고 난 다음에 이분 우리 기도하는데 여러분 저기 볼 때 모자 뒤로 쓰고 있는 왼쪽 청년 같은 사람이 접니다. 이야기 안 하면 모르실 것 같아서. 아, 제가 이게 선교팀을 보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이 임용팀이 뭐 잠시 자리에 앉을 틈이 없어요. 하루 종일 서서 수십 명의 머리를 하는 거예요. 놀이터 팀이 막 그 뜨거운 30몇 도가 되는데 나가서 막 놀이터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이번 선교 팀원 중에 제일 어린 팀원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있었어요. 부모님 따라서 온 학생인데요. 얼마나 선교회를 잘하는지 염색하는 팀이 손이 부족하니까 몇 번 염색약 달라 그러면 이 중학생이 달려가서 다 염색약을 찾아가지고 통에다가 착착착착 짜주면서 너무너무 잘 도와줘요. 뒤에서 머리카락 깎으면 머리카락 빗자루로 착착착착 쓸고요. 선물 포장도 없고 요소요소에서 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얼마나 잘 돕는지 그 중학생의 별명이 이번 선교 때 실장님이에요. 실장님. 헤어샵 실장님. 뒤에서 몇 번 염색약 주세요. 촥 하자면 우리가 좌실장님. 예언이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야, 이게 현장 체험학습으로 이렇게 부모님 따라 선교 현장 오는 게 이게 이 아이들의 최고의 생활교육 그리고 신앙교육이구나. 뭐 부모님이 말한다고 뭐 듣겠어요? 그 아이들이 현장에 와서 거기서 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고 그 사람들을 그 지극히 사랑으로 섬기고 또 여러분이 헌금하고 여러분이 기증해 준 수건과 물품들을 다 선물로 사서 가시는 분들에게 선교사님이 선물을 하나씩 주면서 축복하고 너무너무 귀한 거잖아요. 제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옆에 있으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헌신적으로 할 수 있을까? 우리가 3,400km를 날아서 왜 그 무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할까? 왜 종일 앉지도 못하고 서서 그 고생을 자처할까? 우리 자신들의 시간과 돈과 노력을 기울여서 고산지대에서 잠을 자며 생전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들을 안아주고 웃음으로 맞이하면서 왜 이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섬길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 여러분 앞을 보고 이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혼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토요일 새벽 비행기로 장로님들과 왔어요. 그 새벽 12시 25분 비행기로 출발했고 인천공항에 아침 7시에 도착해서 오후에 제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선교팀은 오늘 주일 예배를 이제 고산지대인 카렌족들 그 예배 공동체와 같이 예배드리고 그걸 또 섬기면서 이제 월요일까지 모든 걸 마치고 들어오게 됩니다. 원래 그 고산지대에 있는 미얀마에서 넘어온 이 소수민족 카렌족들은 역시 무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처음으로 선교사님이 그 높은 산지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들어왔을 때 너무나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따로 움막을 지어놓고 몇 년 동안 그 사람들과 먹고 살면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섬기면서 복음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서 한 가정, 두 가정이 믿게 됐대요. 그때 무당이 와서 이 사람이 우리 마을에 재앙을 불러온다고 그래서 이장과 마을 주민들이 물리적으로 그 선교사님을 강제로 내쫓았어요. 선교사님이 쫓겨가면서 남아있고 싶지만 사람들이 와서 막 몰아내니까 울면서 그 땅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가셨다는 것. 그 예수님 믿었던 한두 가정도 쫓겨나서 그 마을 경계선에 움막을 짓고 살았다는 것. 근데 이 사람들이 한번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게 진리인 줄 아니까 그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게 돼. 그 사람들 보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또 다른 가정 또 다른 가정이 믿게 되면서 기적처럼 그 카렌족의 복음이 퍼지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그때 처음 복음을 전하고 추방됐던 그 선교사님이 수년 뒤에 거기를 와서 우셨다는, 야, 여기 교회가 세워져 너무 놀라운 감격이다. 그 사람들이 그곳에 예배 공동체가 있기에 우리가 그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달려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선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구나, 열방 가운데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열방으로만 보내십니까? 아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으로 파송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예배 드릴 때 옆 사람에게 뭐라고 인사하라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보냄받은 대사에 지금 몰랐죠? 아시게 된 거. 제가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에 갔을 때 거기 우리의 코끼리의 이상 행동을 봤습니다. 그 코끼리가요, 한 자리에 서서 계속 몸을 흔들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코끼리가 몇 시간 동안 그러고 있는 거. 이상행동이에요. 이상행동. 때로는 그 좁은 창살에 갇혀있고 거기 나와있는 곰들이 머리를 벽에 스스로 부딪히면서 이상행동을 하는 거. 그 동물원에 갇혀있는 동물들 중에 초점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있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것을 일컬어서 주코시스라고 합니다. 이 주코시스라는 말은 동물원이라는 주라는 단어와 사이코시스라고 하는 전신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푸른 초원을 마음껏 질주하고 뛰어다니며 자기들이 마음껏 자연을 즐겨야 될 그 동물들이 인간에게 붙잡혀서 인간의 구경거리로 전락해서 창살 안에 가둬서 있다 보니까 이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이상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누가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그 이해하겠어요? 아니, 뭐가 문제냐? 사자가 초원에서 짐승 하나 잡으려면 사냥 확률로 떨어지고 그렇게 힘들게 하다가 사냥에 실패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동물원은 시간 되면 따박따박 고기 주고 아프면 약 주고 물 주고 필요한 거 다 주는데 여기만큼 좋은 데가 어딨냐?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정말 동물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사람도 주코시스의 증상을 앓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도시 문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창살 속에서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가방 하나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것을 들고 다니고 값비싼 자동차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고 어마어마한 게임을 즐기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간의 영혼이 먹을 것 풍요로워지고 비싼 옷 입었으니 만족한다, 그게 인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어쩌면 동물들만 그런 이상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간들이 영혼의 그 본질을 놓치고 난 다음에 죽고 싶을 앓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공황이, 얼마나 많은 강박이, 얼마나 많은 불면이, 얼마나 많은 우울이,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들이 이 시대에 넘쳐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예전보다 30년, 40년 전보다 너무너무 좋은 차를 타고 너무너무 좋은 집에 살고 너무 좋은 옷을 입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배불러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우리가 먹을 때마다 오늘 배불러 죽겠다, 오늘. 그렇게 말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왜 밤마다 사람들이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잘까요? 왜 사람들이 자극적인 쾌락을 하지 않으면 충족이 안 될까요? 왜 사람들이 재밌는 거 다 하면서도 공허하고 마음이 허하다고 느낄까요? 누가 나를 보내셨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도시 속에 갇혀있는 주코시스를 앓고 있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거대한 인간의 동물원 속에서 갇혀있는 거예요. 공허함이, 무력감이, 허무함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더 좋은 것 하면 이거 충족될까 봐 그렇게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세뇌당하죠. 우리가 불행한 것은 가난해서다. 우리가 힘든 것은 돈이 없어서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돈 무지하게 많은 사람은 그냥 너무너무 행복에 겨워서 살아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 보잖아요.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TV 프로그램에서 봤죠? 어린 한 4살, 5살 된 유치원생들에게 부모가 심부름 보냅니다. 너 시장에 가서 두부하고 참기름하고 뭐 사와, 그리고 탁 줘서요. 가면서 부모가 신신당부합니다. 뭐라고요? 이상한 사람이 와서 따라가자 그러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 누구야, 따라가면 안 돼? 아! 애들이 대답해요. 아니, 엄마 봐, 엄마 보고 다시 자.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손가락, 약속, 약속, 해요. 그리고 카메라가 애를 따라가면 애가 가다가 비둘기 있으면 보고 저쪽 옆으로 갔다가 엄마가 뒤에 카메라하고 숨어서 쫓아가면서 그래도 잘하고 있어요. 막 이러다가 나선 사람이 왔어요. 내가 길을 몰라서 그런데 너 좀 가르쳐 줄 수 있냐면 하면 애들이 따라가요, 안 가요? 바로 가요. 그럼 뒤에서 엄마가 아유,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엄마가 시장에 심부름 보내면서 두부 참기름 꼭 기억하고 사와, 그게 임무인데요. 그 아이가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신기한 거 보면 그거 따라가고 낯선 사람 따라가고 하다가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면서 아이고 애들이 그렇지. 여러분, 애들만 그래요? 어른도 그래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한 명 한 명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 잊어버렸어요. 난 그냥 저절로 태어난 줄 알아요. 난 그냥 부모님, 아빠, 엄마 사이에서 그냥 어쩌다가 태어나가지고 나는 왜 사는지 모르고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여기서 그냥 아이고 그러고 살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이후로 그 어떤 사람도 이런 말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냥 어떻게 죽지 못해 산다.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실 때 그냥 보내셨을까요? 사명을, 미션을 줘서 보낸 거예요. 미션을 줘서. 아주 여러분이 행복하고 즐겁게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하고 함께 그 본의 목적을 따라 행하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만족이 오는 거예요. 행복이 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를 발견하면 그때 진짜 행복이 오는데 그걸 모르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요, 확실하게 세 가지를 보장해 주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과 권세입니다. 능력과 권세.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이들에게 귀신을 이기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실 때요, 그냥 보내지 않아요. 반드시 선물과 능력을 줘서 보내는데 그 능력이 뭐야?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이 능력과 권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이거 활용 못해요. 왜? 까맣게 잊어버리고 쓰질 않아요. 다 녹슬었어요. 이거 다시 반짝반짝반짝 날이 가게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것을 최대치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가 강력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과 권세 주시고 보낸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책임지시고 내가 다 공급하겠다. 그리고 보내신 거예요. 아, 보내놓고 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다 책임지시겠다. 그게 바로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일 위해 아무것도 챙기지 마라. 지팡이나 가방이나 또는 빵이나 돈이나 챙기지 마라. 옷도 두 벌을 준비하지 마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읽고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데 우리 캐리어가 막 이따만한 것들 들고 우리 갔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 보면 여행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들이에요. 아니, 그 머물 집이 있어야죠. 숙소가. 아니, 그 최소한의 빵이나 옷이나 이런 게 있어야죠. 근데 예수님 가져가지 말래요. 의미가 뭘까요? 너희가, 내가 너희를 보냈다면 그곳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공급하겠다. 이 말이 뭐죠?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이죠. 선교지로 나아가는 것을 준비하는 어떤 선교사님에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는 것이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갖추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교육과 거주와 의료와 생활과 안전과 많은 것이 낯선 곳에 선교지에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선교사님을 가라고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책임하게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랬어요. 뒤에 만약에 살 방도가 없거덜랑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니까 빨리 짐 싸서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정말 보내셨다면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신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보내신 분은 책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담대함과 확신입니다. 5절 말씀. 만일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마을에서 나올 때 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것이 그들에게 경고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여러분, 발에서 먼지를 턴다. 이것은요, 부정함을 털어내는 또 다른 의미는 내가 더 이상 이곳에 미련을 두지 않겠다. 이것은 무례하게 행동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비굴하고 막 그렇게 애원하는 태도가 아니라 사랑하지만 정말 이 복음의 가치는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끝까지 그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 앞에서는 당당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은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서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능력과 권세를 주어 보내십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책임져 주십니다. 복음의 담대함과 확신을 주어서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내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셔서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며 여러분 삶에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실수가 없네.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삶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면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아주 분명하고 간결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땅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게 분명히 사명을 주셨을 텐데 제가 이 땅에 보냄받은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직 이 한 가지 기도 제목만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곳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실을 깨닫고 우리를 보내신 그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여 어쩔 줄 몰랐어 망하고 아버지 헤매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그 의미를 깨닫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동물원 창살안에 갇혀 초점을 잃어버리고 이상 증상을 보이는 주코시스를 앓고 있는 동물들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정신적 방황을 거듭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배회하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내게 맡기신 사명이 이것이구나 깨달으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은 하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